사람들은 비록 유한한 존재이긴 하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전도서 3장 11절에 돼 있죠. 그런 까닭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바로 진리에 대한 갈망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막연이라도 불변하는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것은 창조된 인간 본성의 욕구라고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셔서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때 네가 왕이냐? 빌라도가 그렇게 묻죠. 그럴 때 그렇다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증언은 진리에 속한 사람만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정치적인 욕심만이 가득한 빌라도조차도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38절 상반절에 물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빌라도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야말로 사람들의 막연한 진리에 대한 갈증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놓고 기대는 하고 바라면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창조에서 타락 그리고 율법이 주어지는 부분에서는 이 진리라는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감춰져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오면서 비로소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사무엘 하 2장 6절에 또 조금 진행해서 사무엘 하 15장 20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에 오면서 142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그리고 151절 하반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160절 상반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라는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현재 우리말 성경 번역본을 기준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는 거의 진리라는 표현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말 표현을 빌리는 겁니다. 38회 정도 구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서 사용 횟수가 거의 갑절이나 사용됩니다. 한 72회 정도요. 횟수의 어떤 빈도보다도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그런 비율을 따진다면 그 빈도는 확실히 차이가 남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진리를 드러내려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진리를 인격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공관복음에는 진리라는 표현이 단 3회 사용된 반면에 이 요한복음에는 18번이나 사용됨으로써 비교를 불허합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는 선언은 막연한 진리가 인격으로 표현되면서 그리스도의 귀중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진리의 역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는 선언을 여러 군데서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 그랬고 자신이 진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하시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성령을 말씀합니다. 14장 17절이죠. 또 진리의 성령이라고 15장 26절에 소개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 진리를 어디에다 기착을 시키냐 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7장 17절에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표현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의 진리가 무슨 말이냐 하면 본래 에메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에메트는 본래 아만, 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확실함, 진실, 신실한, 옳은, 분명한, 참된 뭐 이런 의미의 낱말인데 이 아만에서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자주 쓰는 아멘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메트는 이 아멘이라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고요. 신약성경에서는 알레데이아, 이 말은 본래 알레데스에서 온 말이죠. 알레데스가 무슨 말이냐면 레도 또는 란다노, 이 두 단은 숨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니셜이 알파가 오게 되면 그 단어 말을 거꾸로 역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레데이아 하는 말은 이 알레데스가 본래 잘못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참되다, 참되게, 진실성, 사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일반적인 의미를 든다면 숨기다의 반대 개념, 드러내는, 폭로하는 같은 의미에서 불변하는, 꾸준한, 믿을 만한 등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는 변함없이 드러낼 수 있는 정도로 완벽하거나 불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진리에 적당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꾸준한 것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꼭 같이 존재할 수도 없고 계속될 수도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스팔트를 잘 길을 닦고 거기에 차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들이 달리게 하는데 미국과 영국이 다르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다릅니다. 꼭 같은 도로와 차량일지라도 각 나라에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에 가서 차를 나는 이런 식으로 배웠다. 그래서 우측으로 오른편 차선으로 달린다면 면허증을 빼앗길 겁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배운 대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왼편 차선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역주행이 되기 때문에 면허증을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게 아닌데 장소와 시간의 간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 법이라든 건 만들고 또 만들고 그래도 모자라요. 어떤 것들은 법이 없어서 처벌이 못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세상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못한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성경적인 의미에서 헤아려 볼 수밖에 없는데 진리는 빛의 성격이면서 드러내서 해결하는 역사를 자연스럽게 행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부끄러운 죄를 꼭꼭 완전히 숨겨두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므로 드러내어 처리하는 구속의 역사만이 사람을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요즘을 포스트 모더니니 뉴에이지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가 순간을 오히려 즐기려 하고 근본을 부정하면서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진지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깊은 이해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진리 같은 용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일이 진부하고 재미없는 일일 수 있지만 바른 이해 없이는 분명한 해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31절, 32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의 크리스천이티의 유일성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진리로 다른 세상 종교와 분리를 나타내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인류학에서 종교를 다루는 학자들은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같은 선상에 놓고 분석하고 평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선언이 종교와 신앙을 완전히 구별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했다는 겁니다. 31절 상반절이에요.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진리를 인정하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물론 다를 겁니다. 상대적인 이론에 익숙해져 있는 논리적인 사람들은 왜 그것만 진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진리는 진리 자체로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변하는 것들을 다 진리라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거짓된 사람으로서는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진리일지라도 진리일 수 없고 진리의 역할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내 말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성경은 바로 로고스 말씀이고 예수님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론이나 관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하면, 매너라는 것은 주어진 장소나 주어진 상황 또는 주어진 관계 속에서 머물다, 거주하다, 출석하다, 남아있다, 서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데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살면 주어지는 결과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게 말씀에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셨는데, 제자는 마데테스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여기에 참으로 라는 수식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 거짓 제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이해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면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자가 될 것이며 나를 닮게 될 것이다. 이런 이해까지 우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비로소 진리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연결되는 말씀과 자연스럽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2절이겠습니다. 또 여기 알지니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부관계와 같이 긴밀한 관계를 의미함으로써 역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자와 관련을 가집니다. 이런 입장에서 진리란 머리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사는 삶에서 깨닫게 된다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안 결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여기 자유롭게 하다라고 하는 엘류델로오라는 히라보는요 도덕적으로 혹은 인간적인 책임에서 면제되다, 해방되다 라는 의미를 볼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가 아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어떤 책임에서 면제되고 해방된다고 하는 데서 평생을 빚으로 채무와 같은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고 이 죄에서 자유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구속이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자유를 제공한다는 복음적 이해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예수님의 구원의 희생의 역사가 불변하는 진리, 이 원리는 세상이 뒤집혀도 바뀌지 않는 진리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34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제자들을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채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앞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앞에서는 진리로 인한 자유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유의 반대이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종의 상태를 지적하고 그럼에도 종과 아들을 비교하면서 자유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종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아들은 가능하다는 귀중한 생명의 논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거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약의 종교는 종의 종교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들의 신앙이 아니라 종의 종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법이 필요 없는 사랑의 관계인 반면에 종은 계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이 10개 조항에서부터 확대돼가지고 300 몇 개 조항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약의 법은 어떻습니까? 다 하고 다 하고 다 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게 단순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편의상 제가 33절을 다음 단락에 붙여서 생각하고 34절에서 36절 석절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가르침도 중요하고 진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을 반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종은 기계적입니다. 즉 맹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일이든 명령이든 시키는 것을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아들은 자신의 목표를 세울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과거의 상태가 바뀌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7절 18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5절에 라고 종의 비극적인 운명을 그대로 증거하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종의 종교인 구약에서는 영생이나 영원,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결국 종과 아들의 운명의 차이는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 겁니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을지라도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아들은 그 집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못 났어도 부족해도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렇게 종과 아들의 운명은 근본적으로 결과적으로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구약의 종의 종교 속에 있었던 육체적인 이스라엘과 새 언약의 법인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복음의 차이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6절에 그랬는데요. 여기는 단순히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아들이 아니라 독생자요 진리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표현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 앞에는 히랍으로 관사가 쓰여져 있어요. 호피오스 그냥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로마서 7장까지 해서 죄의 고통과 갈등을 안타까워하던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를 소리 높여 감격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바로 조금 진행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8장 15절에 그렇게 역시 감격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아브라함은 충성된 자였지만 아들이 아니라 종이었기 때문에 그 후손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 그 땅에서 종으로 섬겨야 했고 종이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더욱 거역하는 것을 연이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더욱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했던 모세와 그리스도를 확실히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자유하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탈출한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해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종이던 모세의 역할과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의 차이가 이렇게 분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3절, 37절, 38절 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해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생명의 교훈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33절은 주님의 가르침에 반문하는 유대인들의 항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시자 여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역사적으로나 당시의 상황에서 조금은 다른 논리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반문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문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종으로 살면서 아들인 척하는 것과 종의 신분을 가지면서 아들의 신분으로 행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지요. 이것은 어느 때나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북조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BC 586년 이후에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 즉 종노릇하다가 귀환한 경험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로마의 총독이 엄연히 와 있었음에도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이라는 변명은 그런 역사적 상황보다는 아마도 저들의 생각에는 단일 민족성을 중요시하여 지켜왔다는 것에 대한 요즘 말하는 다문화 국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혈통을 지켜왔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달리는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를 인정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37절 상반절 그랬어요. 계속 뒤로 가면서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혈통만을 주장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정신, 즉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나 충성심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후손이라는 것만으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지만 39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즉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이 아브라함과 같아야 그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만 그리스도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과 고백과 삶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7절 하반절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철저하게 순종하려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지켜갈 수 있었는데도 그의 후손이라고 하는 저들은 분명히 진리를 증거하고 계심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저들의 마음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신들의 흉계를 깊이 감추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도를 책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주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앞에서 진리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복음은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마태복음 10장 26절, 누가복음 8장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절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드러내게 돼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서 억울한 게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밝힙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8절 오늘 마지막절 그랬는데요. 이 말씀 역시 예수도와 유대인들의 자세를 그대로 나타내고 계신 말씀입니다. 먼저는 여기에 양쪽에 아버지가 같아야 되는데 다릅니다. 예수도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아버지시지만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저 유대인들의 아비는 사실에 있어서는 저들이 입으로 말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니까요. 다음으로는 양쪽의 출처와 행동의 차이입니다. 본 것을 말하고 누가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위하는 저들은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본 것은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것이지만 들은 것은 본 것보다 불확실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인 저들의 아비 마귀는 언제나 교묘히 속이는 속임수의 대가이고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들은 것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록된 말씀은 대낮처럼 환하고 분명한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또 바뀔 필요가 없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옮겨지면서 그 말은 바뀌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내용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에는 누구나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낮 같은 진리를 모두의 손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누구에게 들은 것이라도 진리인 말씀에 확인할 수 있다는 데서 복음 시대 이후로는 자연과 특별한 계신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는 진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진리일 수 있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진리는 모든 것을 빛으로 드러내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이고 변하는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온전히 맡기는 사람들에게 진리는 자유를 줍니다. 진리의 보호와 힘을 얻은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사실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여전히 죄를 짓는다면 진리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나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삶의 진리를 수용할 수 없다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 없습니다.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신 진리를 말하고 행하는 진리의 순종자로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들은 불확실한 것을 듣고 행하는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불변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